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 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결실을 맺어 지면을 적셔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의 선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나도 누구누구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또 인생의 본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았던 그들이지만 또 그렇게 닮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 또한 연약한 인간이더라 깨닫게 됩니다. 약점 없고 아픔 없고 또 실수가 없었던 사람은 없더라고요. 참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인간적인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받으시고 함께 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언제나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타고난 성품과 노력, 애씀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인전기가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감동시키시고 부르시고 사용해 가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변하지요. 가만히 놔두면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변함이 없습니다. 한번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25장 1절의 말씀처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과 진실함으로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실과 진실하심이 언제나 타락한 인류를 변화시켜 가시고 구원해 가시는 이유이고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포도원을 향해 노래를 불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이사야에서 계속하고 있는 이 그날은 마지막 순간을 말하는 것이며 악인에게는 심판을 그리고 의인에게는 구원과 영광과 승리가 임하는 날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 너희는, 즉 구원받을 자들이 부를 포도원에 대한 노래가 있다는 것인데, 특별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포도원이 아름다운 포도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를 노래는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어떤 아름다운 포도원이냐 하면, 여러분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음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이 포도원은 생명력이 있는 포도원입니다. 나무의 뿌리가 잘 박혀서 싹이 피고 또 꽃이 펴서 열매를 잘 맺는 그런 포도나무를 가진 포도원입니다. 이사야 5장에서도 포도원 노래가 나왔습니다. 5장에서 나오는 포도원에서는 포도원 지기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서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지만 포도원 지기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들포도가 맺혔습니다. 실패한 포도원이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포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포도원의 포도가 결실하고 있는 아름다운 포도원입니다. 포도원 시기에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포도원이에요. 이 포도원이 이렇게 결실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포도 품종이 달라서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포도원 시기에 지극한 돌봄 때문입니다.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나 여호와는 포도원 시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4절도 보시면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포도원 시기는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이 포도원을 관리합니다. 사랑과 성실함으로 이 포도원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최적의 상태로 보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이 때때로라는 말은 가끔씩이라는 말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물이 필요한 때가 정확히 언제인 줄을 알고 그때마다 정확히 물을 공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때때로라는 말을 이해하기 쉽게 시시때때로 혹은 때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기에 훨씬 더 좋겠습니다. 온 사랑과 온 정성을 쏟아서 이 포도원을 관리하고 이 사랑이 포도나무가 결실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물론 5장에서 나왔던 포도원에서도 포도원 지기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망대를 세우고 울타리를 세우는 그런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들 포도를 맺었는데 지금은 좋은 포도를 맺는 포도원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때와는 다른 것 한 가지가 있고 그때와 여전히 같은 한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와 다른 것 한 가지는 이 포도의 상태가 다릅니다. 5장에서 포도는 선지자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4절에 나오는 찔레와 가시 같이 포도가 자라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고 포도원 지기에게 해가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보기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7장에서 나오는 포도는 그런 포도와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포도는 방금 말씀드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의 견책, 하나님의 벌을 경험한 포도들이에요. 8절과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동풍 부는 날이라는 것은 동쪽에서 불어온 바람을 말하는데 이 아수르나 바벨론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쪽에 있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신 이유가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또 벌을 내리셔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고 또 허물이 이 사해지기 위해서 치러야 할 모든 대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풍을 불어서 이들을 치게 하신 것은 그들의 죄를 치시려는, 그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27장에서의 포도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경험한 포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알고 또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열방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서 열방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을 분명히 경험했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즉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는가. 그 백성은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말하고 그 백성을 친 자들 또 백성을 죽인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막대기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강대국을 말합니다. 우리가 10장부터 23장까지 쭉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의지하고 믿고 따를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을 완전히 멸하시는 것을 보고 경험한 자들입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한 자들이고 그럼에도 자신을 버리지 않고 자신들을 버리지 않고 자신들을 쳤던 이방 나라들을 또 악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열방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심을, 왕이심을, 그래서 그들이 믿고 따르고 의지할 자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피부로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결실을 맺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우리의 죄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 징계와 어려움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고백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이 힘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숱한 어려움을 당하고 처절한 고통을 경험해야 했던 것처럼 그 과정은 참 아픕니다. 눈물나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나서 고백하는 하나님은 전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하고 깊은 하나님이심이 확실합니다.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모든 이유가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로 바뀌었다고 해도 그것은 그들의 노력과 애씀이라고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분명하고 확실한 그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 때문입니다. 8절에서도 주님 주께서 백성을 견책하셨는데 적당하게 견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의 포도원은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27장의 포도원의 노래는 사실 미래의 모습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의 성취를 내다보면서 노래한 것입니다. 5장과 27장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렇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사실은 포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결국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영광스러운 내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패와 허물로 얼룩진 오늘을 극복하는 원동력,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내일이 없다면, 미래가 없다면, 그리고 그 계획하신 내일을 이루고자 애쓰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없으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오늘날의 사람의 실패는 그대로 끝나고 마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소망도 없는, 회복도 없는 그런 실패자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성취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현실에 낙심치 않고 빛나는 영광과 승리를 향해서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현실이 쓰라리고 아플 때 그 현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고자 하시는 그 미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실패와 절망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나라의 앞길은 풍전등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바로 그 지금에 있는 것 아니라 미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생기죠. 용기가 생깁니다. 악이 득세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타락한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포도원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현실이 녹록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현실이 버거워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니 악이 횡행해도 그 악에 빌붙어 살 것 아니라 또 세상이 주는 달콤함을 좋아하는 것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과 승리를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 있습니다. 그 영광과 승리가 그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데 그 회복이 그들만을 위한 회복이냐. 그들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예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돌아온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리고 가장 신경 써서 해야 할 일은, 그리고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예배했던 그 민족이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음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포도원의 열매가 온 지면을 채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온 땅을 아름다운 열매로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를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해오고 있는데 이 이사야서를 보시면 선교적인 전망이 분명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묵상했던 25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한 연회를 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연회가 아니라 만민을 위한 연회를, 잔치를 하나님이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25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의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7절에서는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겠다. 이스라엘을 위한 가리개와 덮개가 아니라 열방 위에 덮여있는 가리개와 덮개를 하나님께서 제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6장 9절에서는 그러한 주님의 심판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들이, 거민들이 하나님의 의를 배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관심을 가지시지만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지만 사실은 내가 전부는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흘러간 누구를 향한 관심입니다. 내가 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그렇게 중요할 수 있으려면 누군가를 위한 존재가 될 때 내가 중요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나실 세상을 향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우리를 통해서 회복될 그 하나님의 나라, 다른 민족들의 관심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세상이 반역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등장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세상의 반역으로부터 그 세상을 돌이키기 위해서 선택된 민족들입니다. 그러니 반역으로부터 고침받은 이스라엘을 여전히 반역하고 있는 세상으로 보내셔서 반역하고 있는 그 세상을 고치시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우리에게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뛰어넘고 우리의 가정을 뛰어넘고 우리의 교회를 뛰어넘고 우리의 국가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징계받아 고침받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경험한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열방에 그러한 하나님을 전하고 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타인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타인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무감각하면서 그저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건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잃어버린 자들에게 있습니다.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이유도 그 심판을 통해 악인을 돌이키기 위해서이고 의인을 세우시는 이유도 세우신 의인을 그 타락한 세상에 파송해서 세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받아서 잃어버린 자들, 여전히 하나님을 반역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세상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삶들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